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 22절, 25절, 또 6장 1절, 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이 5월 더 각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문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는 이 본문은 가정에 대한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 두세 군데 꼽아라 그러면 들어갈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제가 6장 4절까지로 해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6장 거기에서는 부모와 자녀 여기까지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만 5절 이하의 말씀도 이게 사실은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5절 이하의 말씀도 가정에 대한 권면입니다. 5절부터 보면 종들 그리고 상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들아 그리고 상전들아 이렇게 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노예, 종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정에 대한 권면이죠. 그 사람들을 뭐 가족, 저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표현하는 말로 가솔이라고 부르면 그게 그 당시에 전체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6장 5절 이하의 종들과 상전에 대한 이 구절 이거는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사회적인 관계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오너 뭐 사장이 있고 또 직원으로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대한 구절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서는 제가 일부러 아주 한 절씩 건너 뛰어가면서 설교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리고 나서 뒤에 설명이 좀 나옵니다. 설명 부분은 빼고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이것만 제가 딱 정했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또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네, 그거는 그냥 건너뛰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도 이제 아내들, 남편들에 대한 딱 명령의 제일 첫 번째 문장만 제가 선택을 했듯이 6장에서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건너뛰어서 4절 보면 아비들아, 여기에 아비들아,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이 네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 부모, 여기에 대한 그한 절씩을 읽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사이에는 설명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설명도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에 대한 그 권면, 그 명령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서 약속이 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될 거다. 땅에서 장수할 거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한 구절씩만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네 구절을 잘 보면 보통의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참 지혜로운 부부들이 많이 있겠죠. 또 보통 하는 말로 아유, 저 부부는 참 금슬이 좋아. 또 아유, 저 부부는 참 가정 생활하면서 참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자면 칭찬받고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부모 자녀 관계도 야, 저 집은 참 자녀 잘 키웠어. 뭐 이런 집안들이 많이 있겠죠.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했고 그리고 아유, 저집 아이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부모에게 잘해. 부러워. 뭐 이런 가정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 네 군데 네 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참 지혜롭고 그리고 아름답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들에는 부부관계가 좀안 좋은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부모 자녀 관계가 많이 틀어지고 심지어는 뭐 완전히 깨진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또 이런 가족 관계가 긍정적으로 좋고 또 부정적으로 안 좋고 이런 게늘 이쪽이고 늘 저쪽인 것은 아니고 또 살아가면서 이게 변동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것 하나는 가족 관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간 관계가 1차적인 인간 관계가 가족 관계잖아요. 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또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는 뭐 사회적으로 남들이 다 바라는 그런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가족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네 구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또 부모 자녀도 그런 어떤 일반적인 권면 말고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들이 네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구절에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혹시나 여성분들 중에서 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좀 권위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뭐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 그때는 가부장적인 문화권이었으니까 역시 이런 단어를 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복종이란 단어는 이 문맥을 따라 근본적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동반자로서 격려하고 응원하며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런 관계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튼요. 아내들에게 권면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면서 동반자로 걸어가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한다. 이 표현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한 권면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잖아요. 남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값없이 자신을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 중에서 뭐 가부장적인 문화권은 아무래도 남성이 저 주도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데 또 유대 문화권이 가부장적인 문화권인 것 같지만 구약성경 또는 유대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 여인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라. 이 주님, 그리스도가 이 얘기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그냥 보통 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남편과 아내, 아우, 저 가정은 진짜 괜찮아. 그리고 참 지혜로워. 아, 참 잘 살고 있어. 이런 가정도 있겠고 조금 못한 가정도 있겠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부부 관계가 다른 부부 관계에 비해서 더 나은가, 더 행복한가, 비교 개념을 이미 넘어선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조금 뒤에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 뒤로 읽어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 계제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다. 그리스도와 교회, 결코 떨어질 수가 없지요. 어떤 교회가 건물이 좋고 또 행사도 많이 하고 또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진짜 야, 이 교회 참 좋다. 제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럼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존재가 그런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사건 그 핵심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를 신앙에서 핵심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여기에 연결시키면서 부부의 관계를 차원을 확 하고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교 개념이 이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과의 관계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기초고 토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부로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서로의 관계가 있겠죠. 근데 서로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또 아내는 아내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부부 두 사람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한순간 한순간 걸음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게 토대가 되고 그게 토대가 된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해라.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어떤 문화적으로 또는 집안에 따라서 아, 그 집안은 남자가 주도권이 있어 여자가 주도권이 있어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아주 뭐 간략하지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성경 십계명에 걸린 부모 공경에 걸린 약속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녀에게 얘기하는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주님 안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잘하는 어떤 사람 뭐 그런 거하고도 이미 다르게 차원이 휙 넘어가 버리는 거죠. 또 부모들에게 권하는 권면이 그거예요. 자,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 얘기죠. 자녀를 기르고 양육할 때 부모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님의 가르침이 엄마나 아빠 부모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절대적인 권위가 돼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가족 관계에 대한 이 가르침은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가정, 또 우리 가족 모든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지 가족의 모든 관계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의 관계든지 가족의 모든 관계에서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토대가 무엇이냐 가장 높은 말하자면 모든 관계를 끌어가는 그 방향 또는 그 기조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 관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현실적인 삶의 여정에서 부부마다 또는 부모 자녀마다 가정마다 다 관계는 다를 것입니다. 또 특색도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서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기준과 가치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하죠. 그게 바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가치, 핵심적인 그 기준은 바로 거룩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오늘 제 설교 본문에서 21절도 들어가요. 21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21절 말씀은 쭉 내려오는 이 가족관계에 대한 모든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늘 아름답게 지속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분의 뜻은 66권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6장 5절 이하의 종들과 상전들, 거기도 역시 5장 21절이 거기까지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종이든 상전이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복종하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 6장에 있는 이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문제 하나만 더 짚고 묵상하지요. 그러면 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처럼 그렇게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동반자로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 부부지간이든 또는 부모와 자녀지간이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게 아유 우리 가정은 그거 얘기하는 거 어색해요. 아유 그런 얘기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가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화를 자꾸만 더 훈련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그래서 한번 샘플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고 또 자녀가 아이도 낳고 그런데 뭐 부모 사는 데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살든지 또는 국내의 다른 도시에 살든지 또는 뭐 서울에 같이 살아도 부모님 집에 뭐 자주 오고 하기가 요즘 생활 구조에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체 가족, 그러니까 부부 또 아들, 딸, 가정들 거기에 손주들까지 전체 가정이 가족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면 참 좋습니다. 근데 가족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으면 어휴 그거 뭐 최상이죠.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딸, 손녀, 손자까지 다 맛있는 것도 좀 사주면서 그거 뭐 제일 좋겠지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가족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아이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꽤 있죠. 제 3남매 아이들도 결혼 다들 해가지고 지금 세 가정이 전부 다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한 달에 첫 번째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족 예배 드릴 때는 뭐 한 30분, 40분 넘지 않게요. 그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구절 또 몇 구절 읽든지 읽고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로 마쳤죠. 그냥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릴 때는 축도는 목사직이 가진 기능이니까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죠. 찬송 부르고 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또 성경 봉독도 돌아가면서 하고 근데 한동안 제가 그렇게 설교하다가 한 반년, 한 7, 8개월 전부터는 아 이게 서로가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7개월, 8개월 전부터는 시편 1편부터 쭉 말씀 묵상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시편 6편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 뭐 3, 4분 정도씩 묵상한 말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마치는 거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특별히 이제 외국에 계시는 뭐 자녀분들, 가족들이 뭐 이제 영상통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구체적으로 거룩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이 일이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져야 그래야 가정에 축복이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런 복이 충만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많지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가정, 어느 가문이든 늘 좋기만 하진 않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구절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을 확신하면서 인생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